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76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21세기 중반까지 복구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런 현상이 소위 몬트리올 의정서 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구 대기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내리쬐는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존층은 인류가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파괴되어 왔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 보고서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크게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오존층 파괴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4년 전에 마지막으로 냈는데요. 이 보고서가 나간 뒤에 좋은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세계기상기구의 선임 과학자 게이르 브라덴 씨는 말합니다.
Now for the first time in this report,
우리가 오존층 보고서를 계속 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오존층 총량이 조금 늘었다는 징조가 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존층이 이제 막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특히나 고도가 40km쯤 되는 성층권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오존층이 증가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2030년까지 피부암 발병을 200만 건이나 막고 또 사람 눈과 면역체계에 미칠 피해를 방지하며 야생 생물과 농업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영향으로 염화 불화탄소나 할론같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이 퇴출당했습니다. 옛날에 이 물질들은 냉장고나 소화기 그리고 발포 단열재 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나온 세계기상기구 보고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온실가스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물질들을 퇴출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퇴출당한 물질 대신 쓰는 몇몇 물질이 온실가스를 만들 수 있어서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의 게이르 브라덴 씨는 특히 대체 물질로 수소불화탄소를 쓰는데 이 수소불화탄소가 오존층에 해를 주지는 않지만 온실가스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The emissions of HFCs is currently increasing at the rate of about 7%.
현재 수소불화탄소 배출은 매년 7%가량 늘어납니다.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수소불화탄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세로 늘어나면 장차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브라덴 씨는 국제사회가 몬트리올 의정서를 충실하게 지키면 2050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층이 1980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세계기상기구 보고서는 오존층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환경 분야에서 이룩한 큰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더 큰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오존층 복구 노력에서 국제사회가 보여준 것 같은 단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이 발사한 우주선 가운데 하나의 통제 권리를 일반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지난 1970년대에 발사된 뒤 오래전에 임무 수행을 중단한 위성을 넘겨받은 민간 과학자들이 이 우주선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우주탐사선 국제태양지구탐험 3호, 일명 IC-3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1978년에 발사된 탐사선 IC-3으로 우주 기상을 연구했는데요. IC-3은 주로 태양에서 나온 입자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IC-3은 혜성 꼬리를 쫓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는데요. IC-3은 몇 년 뒤에 유명한 헨리 혜성을 탐사했습니다. 그 뒤 탐사선은 마침내 1997년 현역에서 물러났는데요. 나사는 2014년 8월 IC-3을 달 쪽으로 가도록 조종하고 그 뒤엔 IC-3에서 완전하게 손을 뗐습니다.
Wow. Did you see that?
Yeah. Right around the right time too.
We got it.
그런데 나사가 IC-3을 완전하게 포기하기 전에 이 우주선의 통제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직 나사 기술자인 키스 코잉 씨는 재시동 계획의 공동 책임자인데요. 코잉 씨는 나사 측 허락을 받고 인터넷에서 기금을 모은 뒤 IC-3을 통제하고 이 탐사선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Every few years, somebody would, you know, listen to it just as an exercise to see how good their radio telescope was.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파 망원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려고 몇 년에 한 번씩 탐사선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살아 있었어요. 이렇게 탐사선에서 뭔가를 들을 수 있으면 그건 태양열 전지가 여전히 전기 동력을 만들어내고 우주선에 탑재된 송신기 두 대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동력과 교신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IC-3호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시동 계획은 오래된 탐사선에 21세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IC-3을 만든 기술자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Go through storage units to get documents that people saved for 30 years. We found the commands, and we found people who could write software.
우리는 30년 동안 저장된 서류들을 뒤져서 당시 탐사 계획을 지휘한 사람들과 이제 쓰지 않는 체계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코잉 씨와 그의 동료들은 새 송신기를 만들어 이것을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에 설치했습니다.
We had the send tones to the spacecraft to tell it to do things and we did that on the 29th of May.
5월 29일에 탐사선에 신호를 보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의 진전이었어요. 그 뒤에 몇몇 명령을 더 보냈고 드디어 뭔가를 하라고 탐사선에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주선을 통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코잉 씨와 동료들은 IC-3의 추진 장치를 작동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탐사선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At first we actually got the engines to fire to spin the spacecraft up a little bit, which everybody thought was impossible, but eventually
처음에 탐사선이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엔진을 점화시킬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애초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엔진을 점화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줄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잘 돼갔는데 말이죠. IC-3는 달에서 13,000에서 14,000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갔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날아간 탐사선의 항로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IC-3은 단순한 구조가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코잉 씨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시동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탐사선 IC-3은 2029년에 가서야 지구와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사람이 잠을 충분하게 자야 건강에 좋다는 게 상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령자에게 필요한 적정한 수면 시간을 산정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 결과는 영국에서 나온 건데 50살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죠?
그렇습니다. 영국 워릭대학 소속 과학자들이 50살 이상 남자 3,968명과 여자 4,821명의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 그리고 기억력 같은 인지 능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랬더니 나이별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을 50살에서 64살 사이 집단, 그리고 55살에서 89살 집단으로 나눠 분석했다는데 어떤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먼저 50살에서 64살 사이 연령층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로 너무 적거나 8시간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경우 모두 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나이에는 대략 6시간에서 8시간이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적정 수면 시간임을 알 수 있는 셈이죠. 반면에 나이가 더 많은 65살에서 89살 사이 연령층에서는 좀 다른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6시간을 못 자는 건 별 상관이 없었는데 8시간 이상 자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60대 이상 고령자들한테는 잠을 적게 자는 것보다 많이 자는 것이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 외에 수면의 질도 65살 이상 고령자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65살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너무 많이 자면 안 되고 잘 때에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두뇌 건강에 좋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젊은 고령자, 그러니까 50살에서 64살 사이의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 이 정도의 수면 시간이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발병 위험을 낮춰주면서 결과적으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